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78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다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귀하십니다. 별로 안 귀해 보이는 표정을 가지고 지금 한 번 더 인사를 밝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귀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은 북한의 제2인자였던 장성택 씨의 그 처형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김일성 씨와 김정일, 김정은 그 3대의 세습과 그리고 신격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바로 길을 잃어버린 전형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사는 것을 꿈을 꿉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짓밟고 일어서서 그곳에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떠받들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면은 그 길이 마지막에 어떤 길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면서 그 길을 달려갑니다. 곧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길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엔군 병사들이 중동의 사막에서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찾다가 신기루를 보았습니다. 신기루가 보이는데 갑자기 물소리가 들리면서 전방에 호수, 물이 넘실거리는 호수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물인 줄 알고 막 달려가서 그 물을 퍼서 마셨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은 물이 아니라 사막의 그 뜨거운 모래였던 것입니다. 기도가 모래로 인해서 막혀서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후속 부대가 도달을 해서 보니까 그들의 기도에 입에 다 모래를 잔뜩 물고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길을 잃으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이 타락을 하고 난 이후부터 모든 인류는 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상적인 길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을 합니다. 나무와 우주와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 있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자의 만물을 보면서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성도는 그 사람은 정상적인 길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타락을 한 이후부터 사람들은 곤목신을 발견을 하고 태양신과 달신과 용왕신을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짐승을 보면서 그 속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서 하나님과 도보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야 될 인생임을 그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왔고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며 살다가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길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가 제대로 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 이 길을 따라 쭉 종착지에 가면은 그곳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더 오래 살 것이고 당신 앞에 나는 가지 않을 것이고 너는 왜 당신 앞에 가야 됩니까? 당신이 내 주인이라도 됩니까?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항변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항변한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이 없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생명을 주신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라도 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틀 전에 우리 박복석 권사님 장례예식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의 장례 외에도 많은 장례가 또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바로 앞에 하관을 하는 그 가정을 보니까요. 막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물론 장례가 있으면은 마지막 이 하관, 이 화장을 하는 그 장소에서는 모두가 다 슬픔에 북받치게 됩니다. 못 보낸다고 내가 어떻게 억울해서 보내나면서 막 울고 있는 우리 앞에 그 화상을 하는 그 가정을 보았습니다. 절규를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안 보내려고 그렇게 절규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이 명령 앞에 어느 누구도 불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내가 왜 당신 앞에 서야 되냐고 항변하는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앞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난지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산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한 이 놀라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알고 있냐면은 죽음에 접어드는 바로 그 순간 그제서야 깨닫고 후회를 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때는 기회를 상실해버렸죠. 더 이상의 기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성철 스님의 그 열반송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열반송을 보면은 물론 불교계에서는 좋지 않게 기독교에서 이것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달리 이 열반송을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서 아 이분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마지막에 보고 돌아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열반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생 동안 내가 남녀의 무리를 속인 죄가 너무나 많아서 수미산보다 더 높도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이러한 열반송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믿지 아니한 분이었지만은 그의 마지막 그 순간에 눈을 열어서 저는 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저는 이것을 어떻게 불교에서 해석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죽기 전에 무간지옥에 지옥에 내가 떨어져서 그곳에서 고통받는 그곳에서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을 하니까 내 안이 망갈래나 찢어주는구나. 그 심정을 그렇게 토로했다고 저는 봅니다. 죽음에 접어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요 개죽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곁에 서있던 사람들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시는 것을 내가 보는 도다. 죽음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가 죽음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서있던 사람들은요 충격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 눈에는 이것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가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사도로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데는 바로 이 죽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드와이트 무디, 복음 전도자 무디의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은요, 주변에 있던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깊은 감격을 주었던 순간입니다. 그는 그의 아들 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월, 정말로 아름답다. 정말로 황홀하구나. 만약에 이것이 죽음이라면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지금 가야만 한다. 그러면서 의식이 끊어졌죠. 주치의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의식이 끊어진 이 무디를 살렸습니다. 근데 그가 살아나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천국 문 앞에 갔는데 그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죽음이 이렇게 좋은 것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날마다 죽었을 텐데.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먼저 죽었던 내 아들 드와이트와 아이린을 내가 만나고 돌아왔다. 무디는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도 나를 더 이상 잡아둘 수 없다. 마차가 지금 이 방 안에 나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와 있다. 더 이상 나를 살리려고 애를 쓰지 말라. 주최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가족들이요, 이 무디 전도자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죽음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가졌겠습니까?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간 사람, 길을 찾은 사람들의 모습은 마지막에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길을 찾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성인 군자라고 불리는 공자가, 이 공자가 내가 길 찾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그들은 길을 찾아서 그들의 돌을 닦으면서 걸어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정확하게 이 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이 길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우리는 다른 곳에서 길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서 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선교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는요, 바로 잃어버린 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을 찾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 길 위에 서서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있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길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이 역할을 우리들에게 할 수 있도록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요, 길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 사명을 주시면서 주신 특권, 그 특권이 바로 오늘 읽었던 구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특권을 주시면서 아주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주부가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선택을 할 때는요, 그냥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살펴보고 저를 살펴보고 색깔도 보고 그리고 물어도 보고 눌러도 보고 크기도 보고 이리저리 다 살펴보다가 그리고는 선택을 해서 하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유를 살 때도 그냥 사지 않죠. 여러분 우유를 살 때 어디에 있는 거 삽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요 앞에 있는 거 안 사고 뒤에 있는 거 맨 뒤에 있는 거 사시죠. 그죠? 맨 뒤에 있는 것이 그나마 조금 더 신선할 것이다. 얼마나 더 오래 사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주인은요 맨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맨 앞에 있는 거 조금 유통기한에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맨 앞에 두죠. 그럼 여러분 좀 그 주인의 마음에 기대에 부응해서 맨 뒤에 있는 걸 억지로 손집어내서 끄집어내지 마시고 좀 맨 앞에 있는 거 그거 좀 가지고 가십시오. 오래 살아도 뭐 별로 그렇게 오래 살지 않습니다. 그거 먹고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요 유통기한이 지나고 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꼭 자식 새끼 그 버리는 것처럼 얼마나 아까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앞에 있는 거 버려야 됩니다. 잘라서 버려야 되는데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앞에 있는 거 먹어도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유를 사실 때는요 맨 앞에 있는 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은 신선한 거 먹어야 됩니다 하면서 맨 뒤에 먹는 거나 앞에 있는 거나 사실은 비슷합니다. 좀 기쁘게 먹는 것이. 그래서 마음에 맞는 것, 좋은 것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실 때는요 그냥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은 것,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충 이 앞에서 대충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너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그래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선택을 하신 것이 바로 오늘과 같다, 우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선택을 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도록 하시고 제대로 된 길 위에 올라서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 그럽니까? 따라서 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 어떤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내 자녀들이니까 다른 것보다 먼저 내가 내 자녀를 선택을 하겠다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계시는 우리 성도들은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미리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습니다.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 전에 택하셨는데 기뻐하셔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무조건 대충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께서 이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존중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따라하시려고. 리브가가 쌍태를 배웠죠. 쌍태를 배웠는데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를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나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힘도 없고 별 볼일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고 대충 살다가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으면 다 된 것 아니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내가 너를 기뻐해서 너를 내 백성으로 택했으면은 이것보다도 더 기대할 것이 뭐가 있느냐.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나의 아주 특별한 존재다.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믿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찌질하게 살도록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참하게 살도록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대충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시면서 선택을 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은 권세가 있죠. 어떤 권세입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서 김정일 씨와 같은 김일성 씨와 같은 권세,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권세는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입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을 밟을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서의 권세를 행사를 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이여 살금살금 들어옵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 생각이 바로 사탄의 음성입니다. 사탄이요,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면서 우리를 침범을 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사탄을 쫓아내야 됩니다. 악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죠. 음란한 귀신이죠. 그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방탕하게 하고 염려와 근심, 좌절, 실망, 불안, 초조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귀신들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귀신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길 바깥으로 자꾸만 끌어내려고 하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을 해오는 사탄과 그 귀신들의 그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쫓아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의 무너져라. 왕의 권세입니다.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하면요, 귀신들이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할까? 괜찮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요, 보통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존재, 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김정일 씨도 가질 수 없는 능력이 바로 이 권능입니다. 악한 존재를 쫓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하면요, 그들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께서 기뻐 받아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죠. 옛날에는요, 구약시대는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현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어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습니까? 네, 이제는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의 죄악이 많다 할지라도 이 얼굴 가지고 나가면은 그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그래도 네가 내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반려하시면서 말해주시면서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라, 거룩한 나라, 내가 바로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국방력을 가지고 지켜야 되죠. 지금 이어도가 우리나라 섬인데요. 그곳에 중국과 일본이 그곳 상공을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에 편성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 방공식별구역은요, 우리나라 영공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한 지역을 이렇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타국의 비행기가 지나갈 때는 반드시 그 나라의 허락을 받고 지나가야만 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 중국과 일본이 자신들의 그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을 시킨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요 우리나라 전투기가 날아서 이어도까지 가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전투기가 발진을 해서 가면요 잠깐 좀 둘러보고 다시금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 바닷물에 추락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공중급유기를 빨리 도입을 했으라도 전투기들이 그곳에서 날면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지켜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내 백성,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나라로 지키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꾸 악한 것과 더불어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셔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어둠 속에 희석이 되어서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 즉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또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자녀에게 누군가가 손을 대면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손 못 댑니다. 여러분, 잘 부르시는 찬송 중에요. 이 찬송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계속 부르고 싶은데요. 만세 반서 열린 곳에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 불 가운데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 빠져도 침몰하지 않도록 내가 너 지켜주겠다. 내 성도들은요 물 가운데 빠져서 불 가운데 빠져서 두려워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죽음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느고는 불 가운데도 던져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방문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소유다. 내 소유니까 염려하지 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불 가운데 들어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 들어가도 내가 지켜줄 테니까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불과 물은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풍파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꼭 붙들고 싸움에는 승리를 주시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특권을 주셨습니까? 혼자만 누리라고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마음껏 누리면서 살라고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길 위에 제대로 된 길 위에 올라서게 하셨고 이 길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구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직분을 주셨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기이한 빛, 황홀한 빛, 놀라운 빛, 아름다운 빛, 이 빛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빛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에 꼬꾸라져 죽을 정도로 황홀한 빛입니다. 빛의 세계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인들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반짝반짝 빛이 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요 태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온 천국이 황홀한 빛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어두움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노란 빛입니다. 그 멋진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길 따라가면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보면 볼수록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테니까 힘을 내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마지막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이 길을 위해 서 있다면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놀라운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특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가진 존재로서 이제 내년에 비전을 선포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일들을, 이 사역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모든 성도가, 드림교회에 참석을 하는 모든 성도가 다 올해는 그러지 못했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적어도 내년에는, 2014년에는 한 명 이상은 반드시 전도하는 이런 해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이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는 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적어도 목사 선교사를 한 분을 선정을 해서 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함께 생활을 하다가 파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 선교사를 한 명 파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일인지 아십니까? 물론 평신도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목사 선교사를 아프리카에 한번 파견을 했다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몇 년 뒤면은 뒤에는 교회 하나 개척을 하겠죠.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평신도 선교사들 가운데 이제 그 목사님이 건축을 해놓은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아주 특별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접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상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는 뭐 이런 뭐 이게 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뭐 빵이라든지 이런 거 수입을 해가지고 그곳에 팔 수 있습니다. 상인으로서 그곳에 가서 선교사 역할을 담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량을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들 이제는 이제 다 죽었다 하는 그런 기술들 그곳에 가면 어마어마한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그 목사님을 도우면서 선교사 사역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아 나도 죽기 전에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선교사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요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목사 선교사를 파송을 하면은 주변의 성도로 그곳에 등록을 해서 교회에서 섬기면서 도우면서 주변의 현지인들을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공부도 잘 배워서 1대1도 배우고 큐티도 배우고 또 이 교재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쓰임 받도록 그래서 이 특권의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내년도에는 이런 많이 기도하시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 이상은 반드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 정상적인 길 위에 그들을 이끌어 올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